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분이엘 교회 장로,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저희들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저희들도 주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4장을 읽었지만 사실 3장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을 제가 잠시 언급하고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를 하나님께서 고기 배 물속에,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건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임을 그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했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임할 때 이제 그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 반응은 이번과는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일러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똑같은 사명, 똑같은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라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릅니다. 왜 따랐을까요? 깨달았으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굴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겸손케 하시니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정말 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또한 말씀해 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감정적인 회개를 많이 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또 그때 또 뉘우치고 또막 회개합니다. 회개는 여기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부분을 다시 고치고 시작하는 게 회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러한 회개를 했던 사람이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또 잘못 살았을 때 회개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막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막 처절하게 울부짖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루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진 않아요. 좀더 자세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할까 생각해 봅니다. 반응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는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라고 했던 그의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그냥 할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증거했던 그 요나의 말씀 앞에서 3절은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5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뱃을 배 옷을 입었다. 이것은 회개자의 자세죠.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니느웨 왕까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 제 위에서 앉아서 회개까지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놀랍니다. 그 왕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래서 8절에 사람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결국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니느웨에서 요나의 그런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할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작은 순종이라도,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순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회개 또한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 회개 자체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놓고 회개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간섭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사실 요나라는 사람이 별거 한것 같지 않고, 적은 순종이었던 것 같고, 그가 할수 없는 순종이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받으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미리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도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의 문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조차도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자, 10절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옛날 성경은 개역 말고요. 옛날 개역 성경이죠. 지금 개정판은 고쳐서 보시고, 뭐 영어로는 하나님 보셨다, God saw that,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옛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정말 바른 회개인지, 올바른 회개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분만이, 전능자께서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 진정성 있는 회개를 보시고 결국 뜻을 돌이키시죠. 뜻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하나님인가? 아니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반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팔로우하라고, 따르고, 부합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그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 요나라면 막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예수 믿지 않는 인력,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자기 죄로부터 돌이켰어. 진정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라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실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우고, 내일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참, 아이러니컬하고 이상한 내용이죠. 분명히 그는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자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선민의식, 편견,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가 아직까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그런 마음의 그 완악함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만큼 선지자로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한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이해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한 뭘 이러하겠다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였사오니 아니 자기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 도망한 거 불순종하는 거를 자기가 지금 정당화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장에 지금 회개했잖아요. 무슨 회개를 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구원을 여께로만 많이 한다고 멋있게 다 기도해놓고 멋있는 기도는 자기가 다 해놨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는 투로 투정하는 투로 막 싫어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보나 히브리 성경에는 원문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게 하였사오니 자기 정당화죠. 도망간 거 복음 전하지 않은 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이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 for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속성의 하나님, 자비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속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아는 것만큼 그 뜻에 반응하며 내가 용서하며 내가 형제를 용납하며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좀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현대인의 크리스천들이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알기는 너무 잘하는 시대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싫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러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내가 전하고 몸소 실천하기에는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3절에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만한 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도 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화를 성을 내고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장에 돌아가서 2장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요나의 회개였느냐. 그 상황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회개였어요. 그렇지만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지지 못하고 고정관념, 서민의식, 편견이 아직 깨지지 못한 채로 그 상황에 급급해서 그 상황에 놓고서 자기가 불순종한 것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불순종한 것만 회개했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야단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요나한테. 동쪽에 이제 박농구를 준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더운 날에 이제 거기에 있을 때 또 요나의 신보 보세요. 이 5절에 보면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재앙이 유보적인 게 아닌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을까. 어디 한번 보자. 성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 무슨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그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안 좋은 마음 심보라 그러죠. 아니 선지자가 돼서 그 성이 어떻게 될까? 요로 자기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보자 하고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박농구를 예비하셨죠. 벌레 동풍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 박농구를 자라게 하십니다. 빨리 자라게 하시죠. 새벽에 그 박농구리 다 자랐는데 문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구를 예비하신 분이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박농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주 좋아하는 거죠. 6절의 하반절. 7절에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구를 갉아먹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죽겠다고 합니다. 어리광 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절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박농풀 자기를 시원하게 했던 그 박농풀 하루아침에 없애버립니다. 박농풀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사고해 주십니다.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당농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니누의 백성들을 대조시킵니다. 너는 그 당농구를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는 그 니누의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그 중요성을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당농쿨처럼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아끼고 귀중하게 보고 있는 그의 마음, 그것과 니누의 백성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중요도, 중요성,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니누의 백성에게 그 니누의 성에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라고 회개를 권면하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니누의 백성에 대한 중요도가 없었어요. 요나는. 그리고 자기 넝쿨, 박넝쿨 하나만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박넝쿨 벌레, 동풍 이렇게 해서 이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할 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어떤 존재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에 너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지금 걱정근심하고 있느냐? 너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박넝쿨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아끼고 중요성을 가지고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그 중요도를 가지고 보여야 될 것은 박넝쿨이 아닌 니누의 백성이다. 이것을 보여야 된다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깨달을 부분,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니누의 성에 가서 그의 백성들에게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 때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니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민의식에 갇혀서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아들을 우리 흔히들 말해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합니다. 그 탕자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을 너무나도 알았던 사람이 첫 번째 아들, 그의 첫 번째 아들의 비유가 첫 번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그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 창기와 같이 노란한 이 아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심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자기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을 아끼고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항상 동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유대인을 상징하고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졌던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했대지 않습니까? 아무런 중요도가 없는 사람들. 귀한 자들이 아닌 가치 없는 존재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분이 누구죠? 첫째 아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전도하지도 않고 그들을 하찮은 그런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들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것을 깨뜨리고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러 예수님 자신이 참 아들로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11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서 저주를 니누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이거에 대한 반응을 쓰지를 않았어요. 거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 요나가 썼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쓴 것은 요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쓰지 않고 있어요. 요나서가 쓰인 거 보면 요나가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썼겠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쓰여 있지 않아요. 왜 안 썼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세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시대 어느 시대금 그 반응은 다 가져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든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런 거 모든 거 이전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읽는, 헤아리고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 기도를 드렸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아직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선민 의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성내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만 자비스럽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실천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을 때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며 또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